옛날에 겨울에 공궁으로부터 얼음장이 이제 녹기 시작하면서 그 얼음 밑으로 흐르는 시냇물 있잖아요. 졸졸졸졸 흘러가는 시냇물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 찬양 같았다고. 차가운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함이 있는, 그리고 얼어붙은 땅에 희망을 주는, 그 속에 생명이 있기에 그런 찬양 같았다고. 진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모아놓고 한 명의 천사를 꾸짖고 땅으로 추방을 했습니다. 말썽을 피웠던 그 천사, 미하일이란 천사였고, 땅으로 추방하면서 하나님은 그 천사에게 하나의 전달을, 숙제를 주었고, 그리고 그 숙제를 끝마칠 때까지는 올라오지 못한다고. 그 숙제는 너가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를 배우고 오라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일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올라오면 된다고. 그래서 그 천사 미하일은 하늘에서 추방되어서 러시아 한 시골 도시 모퉁이에 버려진 채 있었는데, 그 동네에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던 세몬이라는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아 그 집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구두 수선공의 일을 도와가면서 안 그래도 가난한 그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게 된 이 미하일이란 천사,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구두방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인간들은 언제 가장 불행하다, 무엇 때문에 불행하단 말인가 깨닫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그 일들입니다. 그 유명한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짧은 단편 소설 속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야곱, 그는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서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등이 떠밀리다시피 해서, 아니 쫓기다시피 해서 그는 부엘세바에서 하란 땅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갑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야곱은 참 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 자식들 12명까지, 그리고 그 많은 재산들을 그의 고백대로 지팡이 하나로 요단강을 건넜었지만은, 그러나 엄청난 가축의 떼를 이끌고 20년이 지난 다음 그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고향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얍복강을 건너야 하고, 얍복강을 건너면은 그 형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얍복강을 건너면서 그는 형 에서와 한판 승부를 겨뤄야 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그 인생의 전반전은 어쩌면 약 60년, 7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그가 원하는 것을 쟁취했었고, 그가 꿈꿔둔 것을 성취해 나갔던 성공적인 삶이었고, 그래서 수많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재산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지금 금이한양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는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합니다. 그 많은 재산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굉장한 재물로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창세기 32장 6절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은 지금 금이 환장하는 만큼 지금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얍복강을 앞에 놓고 형 에서와의 만남 때문에 그는 두려움에 가슴이 답답한 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난 어떤 교회에서 주일 오후에 임직자들을 준비하는 재직 훈련 세미나가 있었는데, 세미나를 마치고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목사님, 저 인생에 전반전이 있었는데 그때 혹시 목사님을 만났었더라면,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감은 못 잤지만은 지나가는 말로 했기 때문에, 저도 지나가는 말로 뭐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올 일은 없겠지만 우리 교회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전반전과 후반전을 인생을 나눌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40대를 전반전으로, 40대 후반을 인생의 후반전으로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인생의 전반전을 은퇴할 때까지의 열심히로 살아왔던,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왔던 인생의 삶을 전반전으로 본다면은 은퇴 이후의 삶을 후반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했을 때의 전반전, 아픔을 갖고 질병 속에서 살아가는 후반전, 승승장구하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살아갔을 때를 전반전으로, 때로는 실패한 자리에서 생각도 못했던 밑바닥의 인생 속에서 후반전을 보낼 수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전반전과 예수님 믿고 난 후반전을, 임직을 하기 전에 전반전과 임직을 하고 난 다음 후반전을 나눌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때,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을 인생의 전반전으로, 또는 만난 이후에 후반전으로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 결혼이 전반전일 수도 있고, 결혼 이후에 미국 땅에 오기 전에 한국 땅에서의 삶이 전반전일 수 있고, 미국에서 쫓기듯 밀려오듯 살아오는 여기의 삶이, 이민의 삶이 후반전의 삶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반전은 매우 성공하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을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후반전의 삶은 나락도 없이 떨어지고 추락하는 사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에 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반전의 삶이 형편없이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후반전의 삶은 오히려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퍼스트 하프와 세컨 하프 사이에 있는 하프 타임, 휴식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어떤 전략을 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후반전을 맞이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전반전의 삶은 대단히 치열하게, 그래서 원하던 삶을 살았던 삶이 야곱의 전반전의 삶이었고, 그 전반전의 삶을, 그 사람의 모습을 그래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움켜잡는 사람, 탐욕적인 사람, 그리고 그래브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일생을 그렇게, 전반전은 언제나 욕심 속에서 쟁취하고 그리고 성취하고 꿈을 이루어가는, 야심만만하게 살아간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면, 그러나 후반전의 삶은 제너러스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삶의 중간에 하프타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난 2년, 지금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 사이에 우리는 하프타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어떤 사람은 휴스턴에서, 어떤 사람은 집안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하프타임을 경험하고 있는 중인데, 이 하프타임이 끝나면은 또 다른 후반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하프타임에서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전반전에 이겼던 경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끝까지 그 경기를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도 있겠지만, 때로는 전반전에 이겼던 경기를 하프타임을 잘못함으로 후반전의 경기에서 패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전반전에 잃어버린 점수를 후반전에 만회해서 결국은 이기는 경기도 있습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속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프타임 속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이 전반전의 인생 속에서 후반전으로 넘어가는 하프타임을 야복강이라는 하나의 강 앞에서 맞이하고 있고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 야복강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한판 승부를,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먼저 한판 게임을, 아니 한판 어쩌면 젊은 아이들 말처럼 맞창을 떠야 하는 순간이 야복강에서 하프타임에서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이것이 그의 후반전을, 후반전의 경기를, 후반전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하프타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바보 포트라는 분이 지은 책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반전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분들이 후반전에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것을 예화를 들면서 기록한 책들이고, 그 성공한 사람들이 끝까지 어떻게 후반전의 인생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바로 크리스찬 리더십을 통해서 제공해 주는 그런 강의록의 책이기도 합니다. 전반전의 삶은 야곱은 그래퍼, 탐욕의 사람이고 움켜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발꿈치를 잡는 자, 움켜잡는 자, 그런데 이름만이 아니라 그런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적극적으로 살아왔던 것은 긍정적이고 자신만만하게 살아온 것은 매우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일이지만은, 한평생 끝까지 움켜잡는 인생 속에서 살았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창세기 27장에서는 이웃 사람들로부터도 이렇게 별명을 받고 있죠. 27장 36절에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별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형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삭하고 이삭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죠. 야곱 그 놈은 말이에요, 이름 그대로 살아가는 놈 아닙니까? 그 작자라는 거는 지 손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줄 모르는 인간 아닙니까? 그 인간은 움켜잡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 큰일 나서 그 사람 손에 들어가면 이제 나오기엔 틀렸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 사람 손에 들어가면 큰일이야, 끝이야. 이젠. 근데 이상하게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인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얍복강 앞에서 후반전에 들어가기 전 하프타임에서 배우고 있는 레슨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 16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는 열심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쟁취한 사람이고 움켜잡은 사람이고 쌓아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얍복강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얍복강 앞에서 건너면 만나야 될 형 에서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물질이 어떤 소용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아니 그는 비로소 깨닫고 있죠.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말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기만하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서도 사실은 라반 그 형제들 조카들까지도 속이며 외삼촌까지도 사실 어떤 변으로 등을 치고 살아왔던 그는 비로소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물질로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화목이라는 걸 물질로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화평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죠. 화평이 먼저라는 거, 화목이 우선이라는 거, 그리고 사랑이 제일이라는 걸 비로소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하일 천사에게 추방하면서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불행하는지 깨닫고 오라고. 그 가난한 세몬의 할아버지 할머니 함께 구두 수선공의 옆에서 도와주며 살면서 그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덕목은 사랑이라는 것. 깨닫기 시작하고 어느 날 찾아온 구두를 맞추러 온 한 사람 1년, 2년 그 이상을 신을 수 있는 든든한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그 사람 1년 뒤를 준비하고 10년 뒤를 계획할 줄 알면서 오늘 밤에 자기 죽을 줄도 모르는 인생을 보면서 인생의 비극이 여기 있다라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안한 불행한 것인지 평생 움켜잡고 움켜잡고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무엇 하나 갖고 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자식들 앞에서도 뺏길까 봐 생각해서 베개 속에도 숨겨놓고 침대 밑에도 숨겨놓고 책상 속에도 숨겨놓고 책꽂이 속에도 숨겨놓고 근데 나중에 다 잊어버려요. 보따리마다 숨겨놓고 자식들한테 그냥 맡겼으면 될 텐데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하잖아요. 얘들아 내 거 다 그냥 버리지 마라 태우지도 말라고 그 속에 숨겨놓은 돈이 어디에 숨겨놨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야곱은 지금 그렇게 모은 재산이지만은 사랑이 제일이라는 걸 깨닫고 있고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배우고 있는 순간에 아니 물질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는 순간에 그 물질을 하나하나 보내기 시작합니다. 암염소 때, 암염소, 수염소, 수양, 수염 때, 그리고 낙타 때, 송아지 때를 하나하나 보내면서 200마리, 20마리, 200마리, 20마리, 40마리, 20마리, 10마리 대단한 가축 때이고 굉장한 재물입니다. 그거 모으려고 얼마나 때로는 비난을 받았을 것이고 그거 쌓아놓으려고 움켜잡으려고 때로는 매정한 사람이라고 욕도 얻어먹어가면서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에게까지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모아둔 재산이었지만은 얍복강 앞에서 하프타임을 지나면서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문을 열면서 그는 비로소 깨닫고 있습니다. 움켜잡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 제너러스한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한 때, 두 때, 세 때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종들에게 말하게 합니다. 형 에서를 만나면은 이것은 누구 것이냐? 야, 우리 야곱의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당신에게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깜짝 놀라죠, 에서가. 한평생 그 놈은 움켜잡은 놈, 그 손에 들어가면 하나도 나올 수가 없었는데, 아니, 이것을 자기의 눈앞에서 버리고 있다고? 강 앞에서 하나씩 돌려보내고 있다고? 내 앞에서 주는 선물이라고?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는 놀라고 있는 순간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훅 움켜잡으면서 살아왔지만은 그는 비로소 하프타임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전략을 짜고 있죠. 후반전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물질을 내려놓으라고, 하나하나 건너보내라고. 그는 물질이 손 안에 있어야 안심했었고, 그들은, 그는 야곱은 물질을 쌓아두고 자기의 눈앞에 있어야만 행복해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만, 그 눈앞에 보이지 않는 물질로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있고, 내 것으로 움켜잡았던 물질이었지만 그 물질을 형 에서에게 돌려보내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후반전을 열어가는 하프타임의 중요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전략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부하 장군들이 알렉산더에게, 아니 전리품을 이렇게 다 장군 부하들에게 다 나눠주면은 알렉산더 당신은 뭘 하십니까? 난 괜찮아. 온 세상이 다 내 것인데 난 괜찮다고. 어느 날 죽음 직전에 부하들에게 말했대죠. 나를 간속에 집어넣거든 내 손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내 손이 빈손인 걸 보여주라고. 그 위대한 장군, 그 위대한 영웅, 그 임금 황제가 그 땅을 차지하고 대단한 전리품을 획득할 수 있었던 왕이라고 할지라도 빈손으로 가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빈손으로. 그래요. 움켜잡고 있었던 야곱의 전반전의 삶은 후반전의 삶은 펼쳐져 있는 삶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것이 톨스토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기도 합니다. 워렌 버핏, 전 세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부자, 두 번째 부자이기도 합니다. 2004년도에 자기 재산의 85%를 환원하는 세상에, 2010년도에는 전 재산의 99%를 빌 게이츠 재단에다가 옮겨놓았죠. 그때 미국 ABC 방송국 굿모닝 아메리카에서 그 자식들을 인터뷰했었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딸이 하나 있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선단체에서 일하고 있고 간사처럼, 아들 하나는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하고 막내 아들은 음악가입니다. 세 명 다 연결해서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재산 당신에게는 얼마나 올 것 같습니까? 줄 것 같습니까? 그들이 똑같이 대답했대죠. 만약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재산을 남겨주신다면 아버지가 제 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정신 나간 짓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버지 재산이 당신 재산 아닙니까? 아니라고. 내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70년 전에 살았던 그 집을 지금도 오마하에서 그대로 살고 있는 그분. 빈손에. 인생의 후,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지만은 후반전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프타임 앞에서 내려놓는 훈련을, 하프타임 앞에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움켜잡았던 것에서 버리는 연습을 하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 후반전에서는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야곱은 지금 얍복강에서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훈련을 얍복강 앞에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또 하나 창세기 3장 3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의 고백대로 그는 20년 전에 빈손으로 외삼촌 라반 집으로 떠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는 거부가 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는 고백합니다. 이게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였다고.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이고 사실은 안 쓰고 안 먹고 그리고 그 좋아하는 대단한 것들을 전략하면서 때로는 인색하다라고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쟁취하고 성취하고 쌓아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열심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그의 노력으로 출세한 사람이고 그의 똑똑한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거부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은혜라고. 돌아보니까 은혜라고.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땀방울 흘리며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성실하게 일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왔는데 비로소 하프타임 앞에서 비로소 약복강 앞에서 깨닫고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반전에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땀방울로 살았다면 내 인생의 후반전은 야법강을 건넌 이후로는 은혜로 살겠다고 은혜로 살겠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후반전의 인생을 전략을 코칭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부르짖는 말씀이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깨닫는 거 얍복강 앞에서 은혜를 깨닫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날 밤에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프타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사실은 이 사건을 말틴 루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져주셨다라는 사건을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은 매우 신비로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한 사건입니다. 은혜가 뭐죠? 나는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는 게 은혜죠. 따져보면은 사실은 야곱은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형 에서가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솔직히 야곱이 도둑처럼 강도처럼 뺏은 것은 아닙니다. 그의 장자권을 말입니다. 서로 언약을 해서 팔겠다고 팥죽 한국으로 팔은 것입니다. 산 것이죠. 따지면은 나도 피해자일 수 있어요. 따져보면은 형 에서가 잘못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남의 것을 뺏어갖고 내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명분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 가슴에 눈물을 흘리게 했단 말이에요. 나는 잘했지만은 나는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따져보면 그 가정의 아픔을 그 가정의 어려움을 누군가를 짓밟아가면서 내가 일어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은 내 죄를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 마음속에 없는 평안함. 근데 평안이 원하죠. 죄값을 당하고 있는 이 물질로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화목의 문제, 평안의 문제, 사랑의 문제, 이것은 죄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죄의 문제는 나의 탓이라고. 외삼촌 라반에 의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이삭의 문제도 아니라, 아니 형 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원인의 제공자는 나라는 사실을 야곱은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일부러 홀로 남게 하셨고, 그리고 일부러 슬그머니 찾아오셔서 그가 홀로 남아있는 순간에 그에게 찾아오셔서 싸움을 걸고 있죠. 시비를 걸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꼈을 때 이 야곱은 그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드리십니다. 뼈가 탈골되죠. 엉치뼈가, 히프의 뼈가 탈골되었다는 이야기는 고통스럽다는 것이고,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것이고, 이거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그는 그 사람을, 그 천사를, 그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하프타임의 순간에, 짧은 시간이고 외로운 밤이고 두려운 밤이고 고통스러운 밤이고, 아니 견딜 수 없는 그런 숨막히는 밤이었지만은, 적당히 뉴스 보면서, 적당히 신문 보면서, 적당히 책이나 보면서, 인터넷 컴퓨터를 온갖 서칭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아니면 시간만 때우면 한국으로 다르치 돌아가고, 아니면 시간만 지나가면 다시 사람들이 회사로 몰려들 것이고 사업장의 가기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는 그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고 나를 건드리고 계신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에게 축복을 원한다고요, 하나님? 뭘 더 성공을 원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 무슨 물질의 축복을 더 달라고, 내게 무슨 건강을 더 달라고, 내게 무슨 재능을 더 달라고,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더 거부가 되고 갑부가 되고 살고 싶다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런 의미의 기도가, 그런 의미의 붙잡고 부르짖는 간절함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 은혜 없이는 죽기에, 그 은혜 없기는 내 마음속에 평화도 없고 내 마음속에 기쁨도 없다는 것이기에 은혜를 달라는 거죠. 그 짧은 하룻밤이 외로운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은혜를 내게 베풀어 달라라. 그의 후반의 인생은 은혜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왔었고, 자기의 노력으로 성공했었고, 자기의 의로움으로 잘남으로 이루어왔었지만은 감사도 기쁨도 행복함도 없었잖아요. 이제 은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었다고. 내가 죄인이었다고. 은혜로 통한 기도, 은혜 안에서 드리는 찬양, 은혜로 통한 섬김과 봉사, 그 은혜 속에서 드리는 예배, 그게 예배 아닙니까? 은혜가 떠나가면은 내가 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때로는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겉으로 드러난 위선적인 존재, 포장되어진 과장되는 존재, 아니 내 속에 나를 돌아보면 나도 혐오를 느낄 만큼 더러운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해달라라는 부르짖음의 기도 아닙니까? 어떤 가수 있습니다. 4대째 집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정이었는데, 25살 때 오한이 갑자기 들어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병원에서 만성 백혈병에 판단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청천벽력 같은 젊은 여자분인데, 그리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하루에 4알씩 항암약을 투여하고 먹으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독교 방송에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그 인터뷰, 그 영상 속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소진영이라는 가수, 복음 가수인데,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오빠의 그 세포 이식을 통해서 골수 이식도 받았지만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어느 날 남자 한 명이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결혼을 하자고. 아, 나는 지금 암 투병 중이라고. 그리고 항암 치료 약을 먹고 있다고. 괜찮다고. 그 다음날 다시 와서 프로포즈를 해서 결국은 결혼을 하고 또두 부부가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의사한테 물어보았지만은 절대로 아이는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먹고 있는 이 약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약을 먹으면서 아이를 가진다는 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부부는 기도하면서 아이를 갖자고, 그리고 그때부터 약을 멈추었습니다. 약을 멈춘다는 것은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건데, 하나님께 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원하는 기도대로 아이를 갖게 되었고, 아이를 갖고 임신한 상태로 약은 멈춘 채로 그들은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어느 날그 아이를 젖을 먹이고 있는 순간에 문득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오직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래서 그 찬송가가 오직 예수뿐이네. 그리고 은혜 없이는 그 찬송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네. 그 소진영이라는 그분은 아이 젖을 먹이가면서 통곡하듯이 눈물을 쏟아내는 그 기쁨의 눈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게 아이를 주고 갖게 하고 이 아이를 젖을 먹일 수 있도록까지 지켜주는, 지금까지 40대가 넘었겠죠, 지금은. 그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내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나 살아갈 수가 없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예수, 내게 예수뿐이네.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는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큰 진리가 있죠. 야곱은 얍복강에서 깨닫고 있죠. 자기는 작게 심었는데 많은 것을 거두고 있고, 사실은 선한 것을 심으려고 노력했지만은 때로는 악한 것을 더 많이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것을 거두는 것보다가 선한 것을 더 많이 거두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있죠. 분명히 자기의 잿된 것을 고백하면서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노력 그 이상의 분수 그 이상의 오늘 누리고 있는 죗값으로 당한다면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놓을 서울 것이 없지만은 야단 맞아도 쌀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온 야곱이지만 나름대로 할 말이 있겠지만, 그러나 돌아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돌아보니까 가진 것이 너무 많고 아직까지 그에게 너무 많은 것들이 많단 말이 있단 말이에요. 분수에 넘치도 은혜 아닙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이상의 축복 아닙니까? 나쁜 것도 심었는데 좋은 것을 거두고 있는 것, 잘못된 것을 심었는데도 많은 축복의 것들을 거두고 있는 자신의 모습 앞에서 은혜, 은혜, 은혜입니다라고.
왜 내게 이런 백혈병이 걸려서 나는 아이조차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가? 원망하면 끝이 없죠. 불평하면 한이 없죠. 그러나 은혜로 여기기 시작하면 끝없는 눈물이 솟아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은혜라고, 오직 은혜라고. 야곱의 전반전의 삶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정적으로 살았지만 후반전의 삶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의 삶을 호세아서는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야곱은 그날 밤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었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온통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메어 달렸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반전 인생은 눈물이 얼룩진 은혜로운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을 드릴게요. 창세기 32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이름을 야곱에게 주시면서 너 인생의 전반전은 야곱이었지, 너 이름이 야곱이었지 않느냐고. 그래, 야곱이었어. 그러나 인생의 후반전은 더 이상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돼. 간사하게 악착같이 움켜잡고 너의 의로움으로 너의 잘남으로 성취도 이루어낸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언제나 너만 이겨야 되고 언제나 너만 옳아야 되고 언제나 너는 피해자고 너는 옳다라고 주장하는 인생을 더 이상 살지 말라고. 내가 너의 이름을 줄 텐데 너의 인생의 후반전은 이스라엘로 살으라고. No longer will be Jacob. 더 이상 그 이름으로 살아서는 안 돼.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너가 나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라고. 정말 이상한 결론이지만은 어떻게 인간이 신에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겼다고 말합니다. 아니 어찌 뼈가 탈골되었는데 그가 이긴 자란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긴 자라고 명명하시고 계십니다. 이유는 너 이제는 패배자 인생처럼 살지 말라고. 너 인생의 희생자도 아니고 실패자도 아니라고. 너가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더 이상 패배자처럼 빅팀이라는 희생자처럼 살지 말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동시에 내가 너에게 져준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져주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져주신 그 놀라운 사랑 은혜 통해서 은혜를 이야기하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하라. 이 말은 이제는 너의 인생을 너가 주인처럼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너를 이끌어갈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리고 너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싸우고 너가 앞장서서 모든 일들을 처리했지만은 그러나 너가 싸우지 말라라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다시 대신하여 싸울 것이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할 테니까 너는 따라오라고. 너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하라고. 그 외로웠던 밤, 그 두려웠던 밤, 형이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이야기 앞에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복강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야복강 건너면은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이 펼쳐질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는 너의 주관대로 고집대로 살지 말라고. 내가 싸워주겠다고. 내가 싸워서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래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날 밤 고독했던 쫓겨다녔던 그의 인생이었고 이제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 일생의 위기 속에 있었지만은 그날 밤을 보냈던 그 야곱, 그가 일어난 아침은 해가 돋아 적임없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해가 돋았던 그 자리를 부니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적당히 코로나 이 시간을 때우고 지나간다면 똑같은 아침을 맞이하겠지만은 부니엘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맞은 이 하프타임의 이 시간을 때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찾아오시고 때로는 간섭하시고 여기저기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부여잡는 기회로 삼을 때에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다라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희망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라고, 그에게 찾아온 그 아침이 부니엘이었습니다. 한 주간의 비포의 한 주간의 전반전, 하프타임의 주일 안식일, 이번 한 주간 또다시 보내야 되는 후반전, 날마다 그 순간순간 부니엘의 아침을,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그 밤을, 그런 하프타임을 보낼 수 있는, 그래서 후반전에는 승리자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약함으로 온 세상의 강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함으로 온 세상의 죄악을 이기셨던 예수 그리스도.